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 좀 보고 하십시오. 왜 인사인데 저를 보고 합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왜 이 인사를 일어서자고 인사를 드렸냐 하면요, 우리 반드시 영적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와 또 다르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분들을 깨우고 계신데 우리도 일어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마름, 갈망, 사모함, 이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특징이 있는데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꼭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제가 봐도 이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간 누워 있었다는 것은 평생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38년 된 환자 입에서 제가 낫고 싶어서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 말씀 속에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리고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우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즉시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목소리 사이를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 누가 보아도 뻔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걸을 가리켜서 위대한 구걸이라고 그럽니다. 위대한 구걸. 여러분, 구걸은 누가 합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배가 고픈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는 사람은 구걸을 못합니다. 체면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걸의 대상이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정복자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죠. 엎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갈망이 없습니까?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어느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어느새 갈망하던 그 눈동자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냉소가 이 속에 조금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갈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다들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에게 갈망이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나아오라. 그럼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이 갈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그부터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골방을 만들라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골방 만들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른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할 때에 응답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갈망이 사라져버린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느냐 하면은 강렬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구하고 더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깨닫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내가 고칠 때에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병든 몸이 낫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 지를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망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불렀던 이유는 그들의 1차적인 욕구였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 있으니까요. 먹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1차적인 욕구, 내가 병들어 있는 것, 내가 지금 가난한 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이들은 눈뜨기를 원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주신 것은요, 몸이 낫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분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욕구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 진행되는 것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 욕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또한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미 고넬료는 자기와 모든 가족, 친지들을,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 코람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죠. 즉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되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면서도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로 인해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소유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계시지만은 소유는 하고 있지만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누리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죠. 미국에 일부 이민자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조금 욕심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행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수영장이 딸려있는 큰 집을 구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큰 집을 다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서 청소도 하게 하고 또 관리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집주인 부부는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럼 그건 누가 누립니까? 집에 갖추고 있는 수영장 누가 누립니까? 고용된 사람이 누리죠. 그 사람이 수영장 누리고 파라솔 아래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다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집 부부는 행복할까요? 소유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큐티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레는 내 영혼을 위한 일기 쓰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레는 요즘 부쩍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부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동네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 창가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헬렌, 네가 나를 찾아주었구나. 나는 네가 보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니.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렇게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눈만 들어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보면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타고르 시인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말해주겠니? 그때 나무는 꽃을 피웠다. 그 꽃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벼 한 톨에 담긴 수많은 생명이 보이느냐? 주님의 음성이 가슴 속에 들려왔습니다. 벼 한 톨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벼 한 톨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활짝 핀 꽃 한 송이가 신비로워 보이더냐? 활짝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좌우편에 꽃이 피어있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꽃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독자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를 잡아놓고 칼을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늘 즉각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를 넘어선 행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자 기독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이 24살 젊은 선교사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부터 이 다니엘 선교사는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무슬림들이 텐트에 찾아와서 사랑을 전해주면서, 먹을 것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까 그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흰색으로 된 천막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무슬림 일가족 8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보통 때와 똑같은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 텐트에 들렀습니다. 그때 이 8명의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 가족이 다 모여 있을 때에 커튼의 문이 열리면서 장막의 텐트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들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몸에서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은 예수다. 내가 내일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남성을 이곳에 보낼 텐데 그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이 말을 하고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남성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너무나 놀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믿고 있었던 그 알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왔을 그때에 그들은 완전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더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이런 놀란 일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자유 시리아군의 일원입니다. 피를 부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헌신적인 무슬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남성은 요르단에서 지하교회를 개척을 해서 다른 동료 무슬림들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고양이 오줌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냄새나는 그 더러운 방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컨퍼런스, 기도실, 그 어떤 최고조 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예수님께서 사막의 중심에서 이라크의 먼지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는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 절망에 빠진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셨다. 하늘의 왕이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그 기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초라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닙니까? 지구 한쪽편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 전 세계가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타락을 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편의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래사막이 일어나고 있는 광야에 텐트 치고 생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비참해져 버린 그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은 자꾸만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할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천하를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천하에 있는 그 어떤 명예와 물질,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도구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은 이것 아니면은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애를 써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지구편의 한쪽에서는 일어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왜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까지 절까지 했습니다. 그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죠. 사모함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서 입술로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